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마태복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는데 29절에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실 죄는 없으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람들의 심령에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회방한다면 물론 죄사함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없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회방하면 죄사함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가보면 성령의 역사를 사단에게 돌린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즉 그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죄가 바로 사함받지 못할 죄라고 주님은 단언하셨습니다. 실로 그들은 주님 자신과 성령의 증거를 회방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시대도 그러한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이 죄만큼은 용납치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행동으로 짓는 죄 가운데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죄사함을 가져오는 성령을 거절한다면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질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며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의사는 그에게 그 병을 낫게 할 약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약 먹기를 거절하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질병 때문에가 아니라 그 약 먹기를 거절함으로 인해 죽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질병에 대한 특효약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약을 거부하신다면 살 길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12장 34절에서 신랄한 비난을 하시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서운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부르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세례 요한도 저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른 것을 기억하실 것인데 이런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의 일맥상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35절 말씀을 보실까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는 마음이라는 우물 속에 있는 물을 입이라는 두레박으로 길어내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런 표현들은 참 누가 했는지 참 잘한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종교 지도자들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시험받지 못한 죄를 범함으로 주님과는 결단코 화합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계속해서 질시하시고 그들의 죄를 추궁하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3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는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성령을 거스리는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7절로 가볼까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들은 대개 마음에 품은 것을 입으로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기도 하고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주님께 교활하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표적을 요구함으로써 주님의 사역에 보조를 맞추는 듯이 접근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표적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믿을 자들은 아닌 것이죠. 다만 그들은 주님을 그로 인해 올무에 어떻게든지 좀 빠뜨리려고 걸어 넘어뜨리려고 그들은 얼마나 호시탐탐하는지 모릅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는가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되겠죠.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은 단적으로 그들에게 표적 보이시는 것을 거부하셨지만 그들에게 구약에 나타난 두 사건을 소개하시면서 당신과 즉 예수님 본인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요나의 기사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물고기 뱃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된 지경에서 다시 살아났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흑암과 사망에서 빛과 생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요나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께 닥칠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41절 말씀을 보시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큰 물고기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 받은 이후 요나와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회개했죠.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행동은 그 민족이 메시아를 영접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훨씬 더 악한 자리에 있게 될 것이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말씀에 심판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들으신 예가 솔로몬의 예입니다. 42절을 보시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여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요나보다도 크셨고 솔로몬보다도 크신 분이신 거죠. 그 솔로몬 당시에 시바 여왕이 있었잖아요. 그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임하셨으나 그들은 그분에게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다음은 예수께서 아주 놀랍고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43절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게 이제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다가 그 더러운 귀신은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몸이 아주 깨끗해진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44절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수리되었거늘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어떠한 개선은 그다지 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좋은, 좋지 않은 행동들을 그만둘 수는 있어도 그것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일 세계 도처의 모든 사람들이 당장 죄짓는 것을 그만둔다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을 당장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죠? 죄를 중단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개선이란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다시금 얼마 있지 않아서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장 45절로 가보실까요?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44절에 그 말씀이었거든요. 43절부터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쉬기를 구해 나갔는데 거기서 그 잊지 못하고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소재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소재가 되고 깨끗하게 된 것이 뭐냐? 그래서 귀신이 더 살기 좋다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인간화 되어지는 그러한 노력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5절에 보면 악한 귀신이 이제 일곱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형편이 예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똑같은 형편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박한 사람들은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한 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들이 항상 옳으며 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선되었음을 곧 비로 소재되고 수리되었음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집으로 말하자면 빈 집과 같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쉴 곳을 찾는 악한 귀신들은 당연히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쉽게 그 집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개선은 결국 죽음과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생명과 자유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앞에 나왔던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자식 간 심지어 친형제보다도 더욱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주님은 오늘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여러분은 지금의 가족 어느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보다 다른 신자들과 보다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을 볼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가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명령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주님의 가족이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 그러니까 무엇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실까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대로 이 마태복음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를 여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 가운데서도 또 핵심이 되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장은 아주 중요한 장인 것이죠. 특별히 이 13장은 우리들에게 마태복음의 다른 어떤 곳보다도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가리켜 천국 비유 강론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마태의 중요한 세 가지 강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는 과거를 돌아보게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지상에서 필요한 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강론이 있는데 그것은 비유 강론이죠. 현재 세상에 임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세 번째 강론이 바로 감난산 강론으로서 미래를 바라보며 왕의 재림과 앞으로 임할 세상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선 처음에는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 천국의 법 곧 산상설교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왕으로서 권능이 있으심을 증거하신 후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어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거절당하게 되죠. 또 이스라엘이 왕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그분의 권능이 베풀어졌던 고을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판결을 언도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표적을 구하자 주님은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그들에게 보이실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부활의 표적이었기에 그들은 훗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표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개인적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초청하셔서 뭐라 그러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주님과 함께 이 지상에 임했던 그 천국의 비밀, 그 비밀은 바로 13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3장은 일곱 내지 여덟 가지 비유를 가지고 있는 천국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비밀이 일정한 시기까지 감추어지거나 또는 비밀로 되어 있거나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교회의 비밀은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처럼 밝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비밀은 주님의 부활 이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밝히 드러났습니다. 물론 천국은 교회와 다른 개념이지만 역시 주님께서 오심으로 천국은 시작되었으며 발전되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나타나는 이런 비유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왕으로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천국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 걸쳐 아주 중요한 내용이요 사상이 되는데, 이제 많은 무리가 주님께 몰려오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